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스칸디나반디어에 있는 그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웨덴, 이 북유럽에 있는 세 나라가 폭한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요 며칠 유럽 나라들의 기록적 폭설과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는 소식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날씨 소식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자세히 전했습니다. 이 수온주부터 확인해볼까요? 북유럽의 수온주는 지난주 이틀 연속 영하 40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극심한 추위에 눈보라까지 겹쳐서 북유럽 전역의 교통이 마비되고 학교는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눈과 강풍으로 인해서 여러 개의 다리가 폐쇄되고 일부 기차와 유람선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덴마크에서는요, 경찰이 나서서 운전자들에게 불필요한 운행을 자제하라고 촉구했고요. 스웨덴 라플란드의 한 지역에서는 기온이 영하 43도 아래로 떨어졌는데 스웨덴 TT통신에 따르면 1월 기온으로는 2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유럽에서는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AP통신은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난 홍수 경보만 300개가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서부의 경우 시베리아와 북극 지역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가 모스크바를 비롯한 여러 지역을 휩쓸면서 기온이 1월 초 평균 기온 영하 10도보다 훨씬 낮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혹한의 날씨에는요, 여행을 줄이고 이 차 타이어 공기 압력 점검 등 차량 안전 확인, 또 건물의 수도 밸브를 차단하는 방법도 확인하고요, 외출 시 입을 가려서 극심한 추위로부터 이 폐를 보호하라는 등의 조언, 미 국립기상청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의 장량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4년 새해를 맞아서 올해 주목해야 할 뉴스를 시간 순서대로 정해보는 특집 마련했습니다.
올해 열리는 수많은 선거 중 국제사회 이목을 가장 많이 끄는 선거는 단연 11월
5일.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집니다. 이곳 워싱턴 DC는 1월 5일 금요일 아침 8시 8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영하 3도에 맞습니다. 북한 날씨 어떤지 한국 기상청에 제공하는 날씨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1월 6일 토요일 북한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 함경도에는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에 황해도는 비나 눈이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영하 12도에서 6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양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7도에서 낮 최고 영상 2도 분포 보이겠고요. 개성은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 신의주 영하 10도에서 영하 1도, 중강 영하 18도에서 영하 5도, 함흥 영하 5도에서 0도, 원산은 영하 2도에서 영하 1도, 청진 영하 5도에서 1도, 해산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8도로 예상합니다. 동해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는 1에서 2m, 먼바다에서는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다가 오후에 한때 눈이나 비가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1월 6일 토요일에 북한 날씨 알아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나요?
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앞으로의 가자 지구의 작전 방침과 가자 지구 통치 구상을 밝혔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세가 지난해보다 둔화할 것이라고 유엔이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미국이 분쟁 수역인 남중국해에서 각각 순찰과 군사훈련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이스라엘과 또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사이 분쟁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향후 가자지구의 작전 방향 또 총치 문제에 대한 구상을 밝혔네요.
네,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이 4일 이스라엘 전시내각의 작전 방향과 전후 구상을 담은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실은 이 문건에 담긴 방안은 공식적인 것이 아닌 장관 개인 생각이라면서 이 전시 내각이 이걸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갈란트 장관이 가자지구에서의 작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밝혔나요?
네, 가자지구 북부에서의 작전은 습격과 터널 파괴, 공중과 지상 공격 그리고 특수부대 작전이 포함된다고 갈란트 장관은 밝혔습니다. 반면 남부에서는 하마스 지도부를 소탕하고 132명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인 인질들을 구출하는 데 집중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남아있는 인질들 구출을 시도하는 동안에 북부에서는 정밀 공격을 하고 남부에서는 하마스 지도부를 계속 쫓겠다는 얘기인데요. 기존 작전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갈란트 장관은 새 작전 방침이 기존 방침과 무엇이 다른지는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앞서서 그는 이 가자지구의 작전 강도가 낮아질 것이라고만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작전 강도를 낮추라는 것은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뭐 일관된 요구였죠?
그렇습니다. 작전 강도를 낮추라는 이 국제사회의 압력이 커지고 또 이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스라엘은 최근에 이 가자지구에서 일부 병력을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갈란트 장관은 이 전투가 격렬해지면서 집을 떠난 이 가자 북부 주민들의 복귀를 허용할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또 이 남부에서의 전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갈란트 장관이 제출한 문건에서 또 눈길을 끄는 항목이 전후 가자 통치 방안인데요. 어떤 방안이 제시됐나요?
네, 핵심은 하마스나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통치하지 않고 이른바 팔레스타인 기구가 통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 행위나 위협이 없어야 한다고 갈란트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갈란트 장관이 언급한 대로 팔레스타인 기구가 이 가자지구에 대한 완전한 통치권을 행사하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닙니다. 이 갈란트 장관 방안을 보면요.
네.
먼저 민간 활동을 지도하기 위한 정보를 이스라엘이 제공하는 가운데 현지 민간 관리나 공동체의 지도자들로 구성된 팔레스타인 기구가 가자 지구를 통치합니다.
네.
또 계속 이스라엘이 가자 보안을 통제하고요. 위협을 근절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군사 행동도 하고 또 가자에 반입되는 모든 물품을 검사합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세력이 가자지구 재건을 담당한다고 갈란트 장관은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갈란트 장관 구상은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 통치 세력이 들어서더라도 이스라엘이 계속 가자지구 통치에 개입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앞서 미국이 제안했던 구성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앞서서 미국은 이 새로 활기를 불어넣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자지구를 통치하고 이스라엘과 공존할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고위관리들이 이 구상을 거부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스라엘 구급파 관료들이요, 전쟁이 끝나면 이 가자지구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이곳에 이스라엘 정착민들을 다시 들여보내자고 주장했는데요. 갈란트 장관이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나요?
네, 갈란트 장관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안에서 활동한 권리가 있지만 이 하마스와의 전쟁 목적을 달성한 뒤엔 이 가자지구에 이스라엘 민간인들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서 몇몇 이스라엘 언론 매체가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 주민들을 이주시키려고 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 콩고와 협상 중이라고 보도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이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다시 중동을 찾는군요.
네, 블링컨 장관이 튀르키예와 그리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그리고 여타 아랍 5개 나라를 방문한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에 팔레스타인 분쟁이 시작된 후에 이번이 블링컨 장관의 다섯 번째 중동 방문입니다.
네, 블링컨 장관의 이 중동 방문이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더 눈길을 끄는 거죠.
네, 최근에 이란이 지원한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이 민간 산성들을 자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번 주 들어선 이 레바논에서 이 하마스 정치국의 2인자가 이스라엘에 암살됐고요.
네.
또 이란에서는 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인 IS가 테러를 해서 거의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숨졌습니다. 아,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분쟁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 블링컨 장관의 이번 중동 방문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이 다른 지역으로 퍼지는 걸 막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 전원을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유엔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네요.
네, 유엔 경제사회국 DESA가 4일 2024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보고서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4%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유엔이 내놓은 지난해 성장률 추정치가 2.7%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낮게 나올 거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높게 나온 걸로 알려졌죠?
그렇습니다. DESE 경제분석 정책부 책임자인 샨타누 무케르지 씨는 이 특히 미국이나 브라질, 인도, 멕시코 등 몇몇 경제 규모가 큰 나라 덕에 지난해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올해는 왜 지난해만큼 세계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걸까요?
네. 유엔 보고서는 이 장기화하는 긴축과 높은 차입 비용이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세계 경제에 강한 역풍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무케르지 씨는 이와 관련해 이 고금리와 소비 지출 감소 그리고 약해지는 노동시장 탓에 특히나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올해 둔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위험 지역을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많은 나라가요 현재 재정 긴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경기가 침체하자 많은 나라가 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을 시장에 풀어서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는데요.
네.
이제는 어느 정도 경기가 살아났다고 판단한 나라들이 물가를 잡으려고 이 금리를 올려서 이 시중에 풀어놓은 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조처를 바로 긴축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 긴축을 위해서 금리를 올려서 이 차입 비용이 늘어난 겁니다.
네, 자 인플레이션, 이 물가 상승을 막으려고 이렇게 긴축을 하면 경기가 다시 가라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고금리의 긴축이 계속되면 경제 성장세가 둔화합니다. 그런데 무케르지 씨는 올해 다시 인플레이션이 점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만일에 세계 공급망이나 연료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물가가 다시 오를 것이고. 또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다시 올리는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고 무케르지 씨는 경고했습니다.
네, 자 그럼 미국 경제는 올해 어느 정도나 성장할까요?
네, 지난해엔 2.5% 성장한 걸로 추정되는데요. 올해는 1.4%로 이 성장률이 뚝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 중국이나 유럽은 어떤가요?
네, 중국은 지난해 5.3% 성장해서 올해는 4.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0.5% 성장해서 올해 1.2%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1.4%에서 올해 2.4%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원을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10년 들어서 처음으로 미국하고 중국 군이 남중국해에서 별도로 순찰하고 훈련을 실시했네요.
네, 중국군과 미군이 모두 3일부터 4일까지 분쟁 수역인 남중국해에서 각각 훈련과 순찰 임무를 병행했습니다. 특히나 미군은 필리핀군과 함께 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네, 이번 임무에서는 세 개의 나라 군에서 어떤 구성 요소가 참가했나요?
네, 중국 측에서는 해군과 공군이 참가했습니다. 반면에 미국 측에서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 빈슨함과 순양함 한 척 그리고 구축함 두 척으로 구성된 항목 강습전단 그리고 필리핀 해군 함정 4척이 참가했습니다.
네, 중국 측에서 이번 훈련의 영상을 공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군은 이번에 실탄 사격 훈련을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중국 관영 CCTV 방송과 남부정부 사령부는 전투기가 이륙하고 미사일을 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네, 훈련은 어디에서 진행됐나요?
네, 중국 남부 정부는 구체적으로 훈련을 어디에서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반면에 필리핀군 공보실은 지난달에 중국과 필리핀 선박들이 충돌한 렉토 사주와 스카버러 암초 사이 수역에서 훈련이 진행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필리핀이 그런데 최근에도 미 해군하고 이 남중국해에서 합동 순찰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양국군이 타이완 근해와 필리핀 서쪽 수역에서 3일 동안 순찰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두 나라군이 남중국해에서 같이 순찰한 것은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필리핀 쪽에서는 미군과 합동 순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로미오 브라우너 필리핀군 합참의장은 이번 두 번째 합동 군사활동이 미국과의 동맹 그리고 미군과의 상호 운용성에서 커다란 도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도 이번 훈련이 해양 영역 인식과 여타 공유된 안보 이익이 있어 양국 간 조정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하고 필리핀의 합동 순찰 훈련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논평을 했을까요?
네,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도발적인 군사 활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훈련이 해상 상황과 관련 분쟁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있어 매우 해롭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중국이 뭐 기본적으로 대부분 그 남중국해 지역이 자국영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활동이 모두 도발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주장에 근거해서 중국이 특히 이 남중국해에서 이 필리핀 군이나 필리핀 어민들의 활동을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이 중국 해양경비대와 민병대 함정들이 이 필리핀군이 주둔해 있는 이 세컨드 토모스 암초 근해에서 군 보급선이나 해양경비대 함정들과 최근에 자주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럴 때마다 중국은 자국 주권 침해를 당했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왕원빈 대변인은 이번 훈련과 순찰에 대해서도 중국은 영토 주권 그리고 해양 권리와 이익을 단호하게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관국들이 무책임한 행위를 중단하고 남중국해 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영내 국가들의 노력을 진심으로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필리핀이 미국과의 관계를 최근 강화해오는 이유가 이런 중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미국과 맺었던 방위협정을 갱신하고 자국 내 미군기지를 추가로 허용하는 등 중국에 맞서서 필리핀이 미국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최근 이 중국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고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 관영 언론들은 필리핀이 계속 중국에 대항하려고 미국 지원에 의존한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잘 들었습니다. 김정호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나요?
네, 대통령과 연방대법원장 등 미국의 주요 공직자 가운데 지지율이 50%가 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년 11월과 12월 연말 쇼핑 기간 온라인 지출이 전년 대비 5% 가까이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어서 미 연방 법무부가 주 정부 직권으로 불법 이주민을 체포 또는 구금하도록 한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을 이끄는 지도자들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물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지도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4일 발표한 조사 결과인데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의 주요 공직자 10명의 지지율이 모두 5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해당 조사는 지난달 1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됐는데요. 2년 전 조사 결과 비교했을 때 지지율이 오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자세히 좀 보죠. 주요 공직자 10명 중에 가장 높은 지지율 보인 사람 누군가요?
네, 존 로버츠 최고 연방 대법원장의 지지율이 48%로 가장 높았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에 이어서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가 지지율 46%를 기록했고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45%, 메릭갈랜드 법무장관 44%,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43% 순이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지지율은 4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최고 지도자 조 바이든 대통령 이름은 아직 못 들었네요.
예,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최하위권에 기록했습니다.
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지지율 40% 동률을 이룬 데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39%로 그 뒤를 이었고요. 주요 공직자 가운데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인 사람은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로 지지율이 27%에 그쳤습니다.
네. 자,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직자들부터 좀 보겠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지난 조사에서는 또 훨씬 지지율이 높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조사는 2년 전이었는데요. 네. 2021년 12월 갤럽 조사에서는 로버츠 대법원장에 대한 지지율이 60%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12%포인트 하락하면서 10명 가운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네.
갤럽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022년 6월 여성의 보편적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는 등 논란이 많은 판결을 내리면서 로버츠 대법원에 대한 이 지지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공직자가 또 있을까요?
예, 파월 의장입니다. 2021년엔 지지율이 53%였는데요. 2년 만에 10%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이 갤럽은 2022년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미국인들이 고물가에 시달리는 데 대한 책임을 일정 부분 파월 의장에게 돌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의회 지도자들 지지도 한번 분석해보죠.
네, 의회 지도자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인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는 올해 처음 조사 대상에 올랐는데요. 하원 소수당 대표로서 46%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2년 전 하원 소수당 대표였던 공화당 소속 케빈 맥카시 의원과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달 전에 하원의장에 오른 존슨 하원의장 지지율은 40%인데요. 2년 전 당시 하원의장이었던 낸시 펠로시 의원에 대한 지지율과 동일합니다.
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당적에 따른 차이도 있었겠죠.
물론 있었습니다. 공화당 성향의 미국인은 공화당 지도자에게, 민주당원은 민주당 지도자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냈습니다.
네.
자, 대표적으로 민주당 응답자의 78%가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지지한다고 밝힌 반면 공화당은 단 5%만이 찬성한다고 밝혔고요.
네.
무당파층의 지지율은 34%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당적에 따른 응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흥미로운 게 있더라고요.
예, 공화당보다 민주당 성향 응답자들이 당 지도부에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민주당원의 80%는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고 76%는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의 직무수행에 찬성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반면 공화당의 경우 61%가 존슨 하원의장을 지지하고 36%만이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은 민주공화당적에 상관없이 골고루 지지를 받는 공직자가 있을까요?
예, 로버츠 대법원장이었습니다.
아.
공화당원의 58%가 로버츠 대법원장을 지지한다고 밝혔고요. 민주당은 40%, 무당파는 48%가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뭐 다른 공직자들보다는 보편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네.
2년 전과 비교해 진보층과 중도층의 지지가 많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번 여론조사 결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갤럽은 지지율을 봤을 때 2년 전에는 로버츠 대법원장이 어느 정도 통합하는 힘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백악관이나 의회, 대법원 어디에서도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미국인들이 연방 대법원장과 의회 지도자들을 그들이 이끄는 기관보다는 더 좋게 평가하고 있는 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연방 대법원에 대한 지지율이 41%, 의회에 대한 지지율이 15%의 불관점에 밀어볼 때 이들 기관의 지지율이 낮은 것은 꼭 지도자 때문이 아니라 전체 구성원이나 운영 방식,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갤럽은 분석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작년 연말 연휴에 미국인들이 지갑을 아주 활짝 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미국인들의 온라인 지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온라인 유통 분석 업체인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이 기간 미국 소비자 소매 업체들의 온라인 매출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4.9%포인트 늘어나 2,221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난해 온라인 매출이 이렇게 늘어난 배경이 있겠죠.
예, 올해는 높은 가격보다는 더 많은 구매가 지출을 견인했다는 것이 어도비 측의 설명입니다. 전자제품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많은 제품군에서 가격이 하락했다는 건데요.
네.
18개 제품군의 온라인 판매 가격을 추적하는 어도비 디지털 가격 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온라인 판매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5.3% 낮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 어도비가 인플레이션을 감안했다면 작년 연휴 기간 온라인 소비 증가폭은 더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자, 늘어난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연말 쇼핑 기간 할인폭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어도비 측은 설명했습니다. 전자제품군의 경우 최고 할인율이 표시 가격의 31%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네.
이는 전년도 연휴 기간의 할인율 25%와 대비됩니다. 또 의류의 경우 할인율이 24%로 역시 전년의 19%를 뛰어넘었습니다.
네. 뭐 할인율로 따지자면은 추수감사절 뒤에서 오는 그 쇼핑 대목 빼놓을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11월 네 번째 목요일이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이고요. 그 다음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로 1년 중 가장 큰 폭의 할인 행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은 또 사이버 먼데이라고 해서
네.
대대적인 온라인 할인 행사가 벌어지는데요. 추수감사절에서 사이버 먼데이까지 닷새간의 이른바 사이버 위크 기간 온라인 매출은 2022년보다 7.8%포인트 늘어난 38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네.
11월과 12월 연말 쇼핑 기간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에 지출한 금액 5달러 가운데 거의 1달러는 바로 이 기간에 지출한 겁니다.
네. 그런데요. 작년 연말 쇼핑 기간에요. 독특한 판매 문구 방식 눈길을 끌더라고요.
예. 많은 소매업체가 선구매 후 지불을 내세우며 소비자들을 유혹했습니다.
네.
자, 어도비는 큰 폭의 할인과 더불어 바로 이 판매 방식이 온라인 지출에 큰 영향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선구매 후 지불은 영어 약자로 BNPL이라고 부르는데요. 결제업체가 소비자 대신에 물건의 값을 먼저 지불하고 소비자는 구매 후 일정 기간에 걸쳐서 결제업체에 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네.
지난 연말 온라인상에서의 이 선구매 후 지불 방식 매출은 166억 달러에 달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14%포인트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이 소비업체들 역시 좋은 실적을 올렸겠는데요.
네, 다음 달 실적 발표를 앞둔 월마트나 아마존, 타겟 등 소매업체들로서는 이번 어도비 발표가 아주 좋은 징조가 될 수 있다고 CNBC 방송은 분석했습니다. 또한 미국 국내 총생산 GDP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활황을 보이는 것은 미국 경제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연휴 기간 사람들이 과도한 지출을 해서 앞으로 몇 달간 지출을 줄인다면 소비 증가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저 어도비 보고서는 온라인 판매만 집계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 발표된 마스터카드 스펜딩 펄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미국의 소매 판매 전체 합계는 전년 대비 3.1%포인트 늘었습니다. 온라인 소비는 6.3%포인트 증가한 반면 매장 판매는 2.2%포인트 증가한 걸로 집계됐는데요. 마스터카드 측은 온라인 거래가 매장 거래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매장 판매가 전체 소매 판매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 연방 법무부가 텍사스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네요.
네, 연방 법무부는 3일 주 정부 직권으로 불법 이주자를 체포, 구금하도록 한 텍사스주의 SB4 법이 위헌이라며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성명에서 SB4가 무효라는 선언과 함께 주 정부의 법 집행을 예비적이고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이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발효를 앞둔 SB4의 시행 여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네, 며칠 전에 법무부가 텍사스 주의 그 법 철회 시한을 주면서요 소송을 낼 수 있다고 경고를 했었죠.
맞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1월 3일까지 주지사가 SB4 시행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무부는 주 법률의 상위법인 연방법을 집행하고 SB4의 시행을 금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법무부가 이날 소장을 제출하면서 어떤 설명을 했을까요?
네, 법무부는 소장에서 SB4가 비시민권자의 출입과 추방을 규제하는 연방법의 독점적인 권한을 침해했다며 텍사스주가 자체적인 이민 체계를 운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바니타 굽타 법무부 차관은 성명에서 미 헌법 우월 조항과 오랫동안 견지된 연방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주정부는 의회가 제정한 법체계를 방해하는 이민법을 채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SB4의 어떤 내용이 의회가 제정한 법체계하고 부딪힌다는 건가요?
네, SB4는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불법 이주자를 주사법당국이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는데요. 텍사스 치안 판사가 불법 이주민의 이제 출국 명령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불법 이주민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법 입국 혐의로 기소될 수가 있습니다. 자, 불법 입국은 경범죄로 취급돼 180일 이하의 징역과 $2,000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요. 불법 재입국의 경우 10년 또는 20년 이하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네.
연방법무부는 바로 이런 점이 연방법의 이민 관련 독점 권한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네, 이전에 애리조나주에서도 비슷한 법이 나왔다가 연방대법원이 기각한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0년 애리조나주는 주 경찰이 시민들의 이민 신분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요. 애리조나 주법은 2년 후 연방대법원에 의해 무효가 됐습니다. 당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불법 체류 이주민과 관련한 애리조나주의 좌절감은 이해하지만 연방법을 훼손하는 정책을 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연방 법무부의 소송과 관련해서 에버 주지사 입장 밝혔습니까?
네, 에버 주지사는 소셜미디어 X에 불법 이주민이 외국에서 텍사스로 입국하거나 입국을 시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서명했다는 이유로 바이든이 오늘 나를 고소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에버 주지사는 텍사스는 불법 이민을 막으려고 시도하는 미국 내 유일한 정부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법무부 외에도 여러 민간단체도 SB4 시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네. 지난달 중순 에버 주지사가 텍사스 주의회를 통과한 SB4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텍사스주의 미국 시민자유연맹 등 시민단체가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20명 이상의 민주당 하원 의원들도 미 법무부에 해당 법의 시행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의원들은 이 서한에서 SB4는 텍사스 주민들에게 위험하며 이민과 외교 문제에 대한 연방정부의 독점적 권한을 훼방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 시간입니다. 미국 연방 법무부 안에는요, 건국 초기부터 집행부와 사법부 사이에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방보안관실인데요.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법무부 산하기관 다섯 번째 시간으로 연방보안관실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The fascinating job of a U.S. Marshal has been the subject of many Hollywood films and television shows throughout the years.
연방보안관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연방보안관실의 임무는 연방법을 집행하고 연방법원시설에 대한 보안, 그리고 판사나 여타 법원 관리들의 안전을 지킴으로써 연방사법체제의 모든 요소에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방보안관실은 범죄자 체포, 연방 수감자 인수, 수감자 안전 제공, 그리고 수감자의 교정시설 이송 등의 일을 합니다. 또 연방법원 명령 이행, 불법 취득 자산 압류, 몰수 자산 인수 관리 폐기 등 임무도 맡고 있습니다. 그 밖에 위험에 처한 정부 증인과 그의 가족을 보호하는 것도 연방보안관실 기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Wheeler said the U.S. Marshals Service will be conducting a full review of an incident where federal troops allegedly wounded a protester with a weapon.
법무부는 연방보안관실 USMS가 가장 오래됐고 가장 다재다능한 연방법 집행기관이라고 설명합니다. 1789년에 제정된 사법법은 연방보안관실과 13개 연방지방법원을 설치하고 각 법원에 보안관을 임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870년에 연방법무부가 출범했고 이때부터 보안관들은 법무부 관할이 됐습니다. 1969년 5월 법무부 명령 415-69호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수장이 이끄는 USMS가 설립됐습니다. 1988년 11월 USMS는 법무부 장관 권한과 명령 아래에 있는 법무부 내에 한 국이 됐고 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USMS는 미국과 미국령에 설정된 94개 사법구역에 500개에 달하는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도 현장 사무소 4곳이 있습니다. USMS의 수장과 94명의 보안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USMS에는 운영관리직원 5,000명 이상, 그리고 법원 보안관리 약 6,000명 등 1만 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USMS의 한 해 운영 예산은 38억 달러가 넘습니다. 현 USMS의 수장은 지난 2021년 4월에 취임한 로널드 데이비스 국장입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법무부 산하 연방보안관실 USMS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4년 새해를 맞아서 올해 주목해야 할 주요 뉴스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김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월 13일 타이완 총통 선거.
2024년을 선거의 해라고 할 만큼 많은 국가가 선거를 치릅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에 따르면 올해 최소 64개 나라와 유럽연합이 중요한 선거를 치르는데 이들 국가의 인구수를 더하면 전 세계 인구의 약 49%에 달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 역대 가장 많은 인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게 되는 올해는 따라서 대격변의 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반 가장 시선을 끄는 선거는 바로 타이완 총통 선거입니다. 타이완은 오늘 13일에 총통 선거를 실시하는데요. 현재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집권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도 후보가 제1야당인 국민당의 허유이 후보에 최소 3%포인트에서 최대 약 10%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당은 전통적으로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지지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친미 성향의 현 정권이 유지되느냐, 친중 성향 정권으로 교체되느냐가 관건인데요. 이런 의미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차잉원 타이완 총통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타이완은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양안이 평화 공존의 길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신년사에서 중국과 타이완의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라며 양안 동포가 공동의 목적의식으로 뭉쳐 중화민족 부흥의 영광을 함께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총통 선거를 앞두고 타이완을 군사적으로 강하게 압박해왔습니다. 중국은 집권 민진당이 재집권하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타이완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3월 17일 러시아 대통령 선거.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전쟁이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올해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동시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러시아에서는 3월 17일부터 4일간 대통령 선거가 진행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작년 12월 대선 출마를 발표하며 5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해 푸틴 대통령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만 국내에서는 정치적 입지가 탄탄하다 보니 사실상 종신 집권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만약 푸틴 대통령이 5선에 성공하면 2030년까지 권력 연장이 가능하고 지난 2020년 개헌으로 인해 다음 대선 출마도 가능해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집권할 수도 있습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현재 서류 등록을 마친 후보가 총 1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쟁자가 될 만한 반체제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 씨는 수감 중이고 러시아 하원 다수당인 통합러시아당 등이 이미 푸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3월 31일 우크라이나 대선.
러시아의 대선이 끝난 후 며칠 뒤인 3월 31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대선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현재 계엄령이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대선이 치러질지는 불확실합니다. 2019년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임기는 올해 5월까지입니다. 우크라이나 헌법에 따르면 차기 대선은 대통령 임기 5년 차 3월의 마지막 월요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엄령으로 인해 모든 선거가 유예된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서방에서는 예정대로 대선을 치르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전쟁 중이더라도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이 있고 선거인 명부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며 무엇보다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전쟁 중 대선을 치르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쟁 와중에도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작년 11월 연설을 통해 지금은 선거를 치를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국방 문제에 집중해야 할 때이자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결정하는 전투의 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월과 8월 파리 하계 올림픽.
전 세계가 선거를 치르는 와중에 중요한 국제 스포츠 행사도 열립니다.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립니다. 프랑스의 수도 파리는 1900년과 1924년 올림픽을 개최한 바 있는데요. 100년 만에 하계 대회가 다시 열리게 되는 겁니다. 파리 올림픽에서는 새로운 종목은 물론 일부 종목에 새로운 형식과 세부 종목이 도입됩니다. 특히 개회식은 올림픽 사상 최초로 경기장이 아닌 야외에서 성대하게 열리게 되는데요. 파리를 가로질러 흐르는 6km 센강 유역에서 60만 명 이상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각 나라 선수단이 배를 타고 입장할 예정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의 슬로건은 완전히 개방된 대회입니다. 슬로건에 맞게 파리의 중심 에펠탑 광장에서는 비치발리볼 경기가 열리고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승마와 근대 5종 경기 등이 열리게 됩니다. 프랑스 관광청에 따르면 파리올림픽 판매 티켓은 1,300만 장에 달하고 매체를 통해 전 세계 약 30억 명이 경기를 시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
올해 열리는 수많은 선거 중 국제사회의 이목을 가장 많이 끄는 선거는 단연 11월 5일에 열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역학구도에 지각변동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고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와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이 공화당 경선 후보로 나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등 여러 입법 성과와 더불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경제 성과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재선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미 NBC 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로 집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같은 시기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하위이기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넘어야 할 또 다른 과제 중 하나는 고령에 대한 우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두 번째 임기를 마칠 때 나이는 만 85세가 됩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사법 리스크가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 결과 뒤집기 의혹과 기밀 문서 유출 등의 의혹으로 네 차례 기소됐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91개에 달합니다. 사법 리스크가 지지자의 결집 효과가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중도파는 결국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공화당은 1월 15일 아이오와주에서 열리는 코커스를 시작으로 민주당은 1월 23일 뉴햄프셔주에서 열리는 예비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경선이 시작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오는 7월과 8월 밀워키와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각 당을 대표할 대선 후보를 지명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2024년 새해 전망 특집으로 올해 주목해야 할 주요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솔직하게 분명히 말하다 이런 표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Can we talk for a minute?
Sure. What's wrong, John?
Let me lay it on the line to you. I want to have your shift.
Oh, really? Is something up? Why do you want my shift?
Well, I've been dealing with some personal stuff lately, and I need a bit of extra time. Your shift fits perfectly with what I need right now.
I cannot just give away my shift. Maybe we can talk to the supervisor together and see if there's a solution that works for everyone.
Great. Thanks for being understanding about this. I wouldn't ask if it wasn't important, and I'll make sure to return the favor when you need it.
잔이 솔직하게 말하겠다며 제 근무 시간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Let me lay it on the line to you. Let me lay it on the line for you.
당신에게 솔직하게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Lay it on the line.
어떤 얘기를 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분명하고 솔직히 직접적으로 말한다는 뜻입니다.
Let me lay it on the line to you. If you are not going to give up your shift, I have to quit this job. Let me lay it on the line to you.
솔직히 분명히 확실히 말하겠습니다.
If you are not going to give your shift to me, I have to quit this job.
당신의 근무 시간을 내게 주지 않는다면 나는 이 직장을 관둬야 합니다.
Lay it on the line.
솔직히 말하는데 상대방이 화가 나게 만드는 말이라도 솔직히 말하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I laid it on the line. I have to quit this job if you are not going to give up your shift. I laid it on the line.
내가 분명히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I have to quit this job if you are not going to give up your shift.
당신의 근무
shift.
쉬프트를 내게 주지 않는다면 나는 이 직장을 관둬야 합니다.
Let me lay it on the line to you. I want to be clear and direct with you. Let me be honest and upfront with you. Allow me to speak frankly with you. I'll be transparent and tell you the truth. Let me get straight to the point with you. I'll be blunt and lay it all out for you. Let me be straightforward with you. Let me lay it on the line for you. Let me lay it on the line to you.
당신에게 솔직하게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Let me lay it on the line to you.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Can we talk for a minute?
Sure. What's wrong?
Let me lay it on the line to you. I want to have your shift.
Really? Is something up? Why do you want my shift?
I've been dealing with some personal stuff lately, and I need a bit of extra time. Your shift fits perfectly with what I need right now.
I cannot just give away my shift. Maybe we can talk to the supervisor together and see if there's a solution that works for everyone.
Great. Thanks for being understanding about this. I wouldn't ask if it wasn't important, and I'll make sure to return the favor when you need it.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Let me lay it on the line to you.
솔직히 분명히 확실히 말하겠습니다.
I want to have your shift.
당신의 근무.
Shift.
Shift를 갖기 원해요.
We can talk to the supervisor together.
상사에게 같이 가서 얘기해 봐요.
I wouldn't ask if it wasn't important, and I'll make sure to return the favor when you need it. I wouldn't ask if it wasn't important.
중요하지 않았으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I'll make sure to return the favor when you need it.
당신이 필요할 때 꼭 보답하겠습니다.
Return a favor.
호의를 호의로 답하는 겁니다. 오늘 대화에서 상대방이 화가 나게 하는 말이라도 솔직하게 말하겠다는 표현.
Lay it on the line.
솔직히 말하는데.
Let me lay it on the line to you.
솔직히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Can we talk for a minute?
Sure. What's wrong?
Let me lay it on the line to you. I want to have your shift.
Oh, really? Is something up? Why do you want my shift?
I've been dealing with some personal stuff lately, and I need a bit of extra time. Your shift fits perfectly with what I need right now.
I cannot just give away my shift. Maybe we can talk to the supervisor together and see if there's a solution that works for everyone.
Great. Thanks for being understanding about this. I wouldn't ask if it wasn't important, and I'll make sure to return the favor when you need it.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Let me lay it on the line to you.
솔직하게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상대방이 화가 나게 하는 말이라도 솔직하게 말하겠다는 표현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